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오늘 살아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들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원전에 계획하고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시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장차 미래에 있게 될 세상 끝날 있게 될 일에 대해서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대표였던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다음부터 주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 아니라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씀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이 말씀을 하는 그 상황 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처형을 하게 됩니까?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처럼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하여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셨다면 땅에서 들리기보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주님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들려서 땅에서 들려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주님은 땅에서 들리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초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에 따르면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명절에 예수님을 잡으면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로 유다가 은삼십에 자기 스승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 획기적인 제안을 해오는 바람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게 되었고 결국 이를 기회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을 체포한 이때가 유교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불리우는 명절의 때로서 이 기간 중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묘략을 짜내었는가? 예수님을 로마의 법을 어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자로 정죄하여 결국은 로마의 처형 방식을 따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또 어떤 속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여 결국은 겉세게 불타오르는 복음의 불길을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군중들을 결국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내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성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뭐 면류관을 받아 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죽는다는 말이요. 특별히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부활하고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높이 달리기 위해서는 투석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에 의해서 처형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가?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수송되는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행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제 예수님을 신문했던 안나스, 가야바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내린 공회원들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마저도 사라지고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와 이제 예수님 두 사람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빌라도와 예수님 간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은 공관복음 기사와는 달리 유대인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짧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유대인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이 기록은 마가복음에 비하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죠? 마가복음에 비하면 60%밖에 되지 않아요. 매우 작게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이 장면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의 길이의 3배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 요한은 유대인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은 축소시키고 왜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기술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하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세상 법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이 재판의 광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삼중직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죠. 삼중직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실제로 감당하시고 그 세 가지 직분이 바라보고 지시하는 그 내용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삼중직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에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실 직분이 있다면 그 직은 뭐죠? 왕직입니다. 선지자직은 더 이상 필요 없죠. 확인한 계시가 드러났는데 뭐 선지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직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중보기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점에서 왕직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 요한의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 로마의 통치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고 재판하는 이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인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에서 심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술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상소권이 어떤 건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빌라도는 사실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위기를 다 읽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로마의 질서에 심각한 해를 끼친 행악자로 유대인들이 고소했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유대인들의 민감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들의 고소권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이고 이런 과정 안에 빌라도가 관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심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피의자의 신분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대제사장들과 수행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자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에 따르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네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 라고 물어야 되겠죠. 이 자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했으니 그러면 네가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길래 유대 지도자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라고 물었어야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처음 물은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식민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독립운동,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긴장하지요. 중국이 인터넷 통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 것은 군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만약에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어지면 그 싹부터 잘라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지 않으면 빨리 그 사건을 종결짓고 자신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홀이라도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18장까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고소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 빌라도가 패를 써서 그 위에 달도록 했죠. 뭐라고 달도록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대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는 그 이유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군중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세게 몰아붙였던 것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라는 사실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가부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질문은 너의 관심에서 나온 질문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라서 그저 의례적이고 절차적으로 묻는 질문이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물으셨을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 자체는 예수님으로서는 사실은 조롱조의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네가 왕이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었겠죠.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어떻게 유대인이 너를 나한테 넘기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넘김을 받은, 너를 넘겨준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식의 경무율주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 스스로의 관심에서 나온 질문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너한테 고소한 내용을 그저 심리하기 위해서 물은 질문이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화가 난 듯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다고쳤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심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고소권은 본래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무슨 무장봉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로마의 압제에 우리가 대항하자라고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왜 빌라도가 이런 식으로 다루었는가? 유대인들이 너를 넘겨줬는데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정황을 나는 찾아보지 못하겠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유대인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은 간략하게 저술한 반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은 길게 저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우선 주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공간복음서에서는 많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는 두 군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그 다음에는 나라라는 표현이 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온 자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36절에서 세 번에 걸쳐 이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곧 이어서 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사상적 기도에서 이미 밝히신 바대로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뭐 물리적으로 저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다 하나님의 나라이니만큼 물리적인 이 세상 영역 자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나라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 바벨성을 쌓는 데서 그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 동방의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을 쌓았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게 세상 나라의 성격입니다. 세상 나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요. 세상 나라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또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항상 분쟁과 다툼이 나타나는 나라인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나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나라인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목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왔다. 그 사실을 빌라도에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는 다 대한민국 백성이죠? 대한민국 시민이죠?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의 여부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답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잃어버린 주권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두고 독립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성격의 나라였더라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제일 우두머리인 예수님을 빼앗겼더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슨 뭐 무장 봉기를 하든지 뭐 전쟁을 일으키든지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일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제 아들은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유대 장로들, 서기관들이 파송한 군대가 예수님을 포획하려고 했을 때 얼마든지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잡혀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성격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죠? 혈과 육으로 싸우느냐, 성령 은혜로 싸우느냐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물론 때로 인간인지라 혈기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주먹이 먼저 나갈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물리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기에 항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적으로 혼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날 상당히 개혁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민중을 동원하고 민중의 힘을 모으는 분들이 간혹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를 올바로 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으로 말이죠. 물론 신자도 어떤 형태든지 정치에 관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이나 세력을 동원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일에 가담하고 단임 목사가 오늘 광화문에 모여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도 당당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마치 세상 나라의 대표인 대표자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와의 만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두 나라 세력이 함께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빌라도가 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부간 대답하지도 않고 네가 그렇게 묻는 것은 그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그냥 질문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묻는 거냐 이렇게 당당하게 대하셨지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내 나라는 여기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자 빌라도가 그러면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대답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왕이라는 말인지 네가 나를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라고 말했다는 말인지 상당히 좀 애매하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되기를 거절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편 긍정하는 듯하면서 한편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체 정치적 야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도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는 이 말씀은 다소 좀 애매모호한 왕입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호칭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네가 말하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는 일과 관계된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또 알 수 있죠?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증거함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3장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놓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요전도에 남전도에 있느냐 주일학교 있느냐 그걸로 교회를 규정하지 않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수종되는 존재입니다. 진리면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밝히시자 빌라도가 흥미가 있는 듯 뭐라고 질문했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뭐 키에르 케고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키에르 케고르라고 발음하는데 키에르 케고르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태초 이래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유사일에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될까요? 여러분들 백주 대낮에 태양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바깥에 나가서 태양이 어디냐라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을 필요 없죠. 지금 태양이 지금 빛을 내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목전에 주님을 두고서 뭐라고 묻는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유사일에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빌라도가 물었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성을 언제나 드러내지요. 사람은 그 빛을 금방 압니다. 지금 빛이 있다는 거 꼭 형광등을 봐야 합니까? 아니죠. 여론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빛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이러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빌라도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죠. 그 말씀에 신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는 어둠이요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대화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남편과 아내 간의 대화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대화라면 이걸 뭐 성경에 굳이 적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세상 대표자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 간의 대화고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언뜻 보면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살짝 예수께서 꼬리를 내리신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갖지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주님은 자기 앞서 6개월 앞서서 자신을 증거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는 진리를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 앞에서 자신을 안내자로 자신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처럼 왜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살짝 꼬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주님은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 그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리 자체이기도 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 가능해요. 진리 그 자체가 되시면서도 진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을 같이 가르치려면 그 내용이 내 몸에 있어야 되고 내 영혼에 있어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에 내 영혼을 걸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증언할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견제하는 내용을 자기 영혼의 중심부에 둬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 자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똑똑한 선생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 일에 그 가르침에 영혼을 겁니까? 걸지 않아요. 그게 진리다. 강의실에서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영혼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자체가 자신의 영혼을 걸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옳고 바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은 그 내용에 영혼을 걸지 못하는가? 그 내용 자체가 그 사람 영혼 안에 실제로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었는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진리의 내용이 그분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산상보훈에서 또 나타납니다. 심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등등등 쭉 말씀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소금과 빛이라 그래요. 이미 소금과 빛이라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 화평하게 하는 상태,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태가 이미 어떤 상태예요?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그분이 진리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인권법이 계속 뭐 논의가 되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인권을 말살해요. 요즘에 서구 구라파에서는요, 성결정권을 자기가 가져요. 5살 때부터 자신이 나는 남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여자라도 남자예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권인가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뻔합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거스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들이 겪을 어려움의 현실을 제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비롯한 만물의 창시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을 모든 사고와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든 사고와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존재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학문 연구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인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고와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마지막은 혼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빌라도는 이름에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계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도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긴 했지만 사실 철학적 관심에서 나온 질문이라기보다 사실은 이 질문은요,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질문이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니까 진리가 뭐냐? 이런 정도예요, 뉘앙스가. 네가 뭐 진리를 말해? 진리가 뭐냐? 그러고 진지하게 물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답변을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보면 되니까 답변을 듣지 않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머리 좋다는 분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분들 많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가 제도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 어느 교수가 연구 프로젝트를 땄다 그러면 거기에 돈줄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몇 억짜리 연구 프로젝트냐? 조교 월급 얼마 줄 수 있냐? 연구원 얼마, 몇 명 쓸 수 있는가? 다 돈이죠.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주를 경외함이 없이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빌라도의 대답은 유대인 성경학자였던 알프레드 에드사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빌라도의 이 대답, 질문이죠. 그죠? 진리가 뭐냐라는 이 대답으로 끝나버린 것은 정신적 자살 행위라 그랬어요. 물어놓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약간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놀이거리예요, 그냥. 공부도 그렇죠.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 가니까 하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뭐가 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안 그렇죠. 주를 경외함으로 공부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지금은 좀 미미해도요.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조그만 재능을 잘 활용하면 거기에 주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런 면에서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거짓과 위선의 나라와 판이하게 다르다.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칼과 창으로 얻어지는 그런 나라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나라 없는 왕이 있습니까? 없어요. 백성 없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서 넘겨졌잖아요. 그죠? 유대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는 왕이 무슨 왕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니까 우습잖아요. 뭘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용감은 무식하다고 진리 그 자신 그분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진리가 뭐냐라고 용감하게 물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빛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빛을 택할 것인지 어둠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와 대화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는 나는 알고 그런 나라 중에 강한 나라가 바로 로마인데 그런 것으로 세우지 않는 나라가 무슨 나라며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나라는 적어도 이 물리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복도 하고 세워지는 그런 성격의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놓고 바깥에 나가지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술, 나는 세상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진술은 빌라도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왕권이라고 이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왕권은 실체가 없고 로마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우선 안심했습니다. 그렇겠죠? 뭐 내가 보니까 쓰잘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의 진술은 빌라도의 마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은밀하게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빌라도는 간파했고 그 때문에 불편했고 그래서 진리가 뭐냐라고 묻긴 했지만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어떤 자가 되고 맙니까? 우리가 사도 신경 고백할 때마다 항상 빌라도를 말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관할 받으사. 빌라도가 꿈에도 자기 이름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온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라는 것을 빌라도가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속한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지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지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였더라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빌라도는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제 말을 듣습니까? 장로님 말을 듣습니까? 물론 장로님 말도 듣고 제 말도 듣기도 하지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삶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으셔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많이 잘 하셨지만 더더욱 더 나아지셔야 돼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분의 말과 성품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그냥 듬뿍 드러나야 됩니다. 겨우 맡아 보니까 아, 향수가 냄새가 조금 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고 그저 조금만 가까이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 보이고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일 월부터 수요일까지 계획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에 다녀온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계획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이 마크 존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영국 목사님이시고 영국 진리의 깃발 이사예요. 이분이 1981년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그 해인데 그분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변증학의 대부인 코넬리우스 반티라고 하는 교수는 은퇴해 있었고 존 머레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조직신학자도 은퇴한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때로 신학교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학생들과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차도 마시기도 하는 일들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코넬리우스 반텔의 변증학 같은 책들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잘. 무슨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요. 너무 어렵고 아카데믹해서 도대체 이 내용을 누가 이해하는가라고 싶을 정도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는 베스트셀러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처럼 아카데믹하고 이처럼 주도면밀하고 논리적인 이분이 집에서 신학생들을 대할 때는 얼마나 온유하고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지 그 인품에 그냥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에 놀랬느냐. 이처럼 치열하게 비기독교 사상을 회파하고 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이분이 주일 오후가 되어지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병원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든지 차를 운전해서 올 수 있는데 운전해 오지 않고 일반 운송교통수단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휴일이 되어지면 뉴욕으로 나가서 거리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거리 전도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죠.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는가? 진리를 담지했기 때문이고 진리 그 자체가 그 영혼을 사로잡아 있으니 그저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도 단순히 나열하는 진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진리로서 진리가 뭔지를 예수님처럼 보여주는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게 뭔지 진정한 인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살아보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정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처럼 진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연합하면 되지요?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내용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현성교회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저희가 함께 잘 들었습니다.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과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남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증언으로서의 증거로서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시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서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실행되는 원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이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